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항행의 자유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매우 높은 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관련 항행의 자유 유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단념하고 더 이상 어떤 도발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며 기존의 대일 안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논란에서 자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연방항소법원이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별한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기존 금지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 관리가 추가 행정명령 등 어떤 것도 선택 방안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이 자신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9일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복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정부의 항고를 기각하고 앞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토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보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 두 나라가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역사적인 새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시진핑 주석과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란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전화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고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0일 남부도시 몽펠리에서 남성 3명과 16세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액체형 폭탄 제조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은 과격 순위파 이슬람 세력인 ISIL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파리 테러 공격에 사용된 것과 비슷합니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과격 이슬람주의와 연결돼 있었고 파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이후 과격 이슬람 추종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적어도 230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는 4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테러 공격에 대응한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시청은 앞서 테러 공격에 대비해 세계적인 명소인 에펠탑 주위에 방탄유리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청 관계자는 9일 2.5m 높이의 방탄유리벽 설치를 위해서 시청이 총 2,13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동양 문화권 국가들에서는 흔히 자녀들이 20살이 지나서도 부모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알아서 삶을 개척하게 하는 경향이 더 강한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 경향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젊은이들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도시의 집값을 부담하지 못해서 부모의 통장 잔고에 기대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2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의 40%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는 연평균 3,0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술이나 디자인과 같은 예술 전공자들이 3,600달러를 지원받아 가장 높았고요. 농업이나 건설, 소매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가장 적은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은 젊은이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One Direction의 노래입니다. What Make You Beautiful.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Don't need makeup to co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긴밀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방병원에서 환자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 여성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금요일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는데요.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bringing those ties even closer. We are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Japan.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행정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영토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며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두 나라는 함께 협력해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베 총리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 North Korea, we had would strongly demand North Korea to abandon.
아베 총리는 통역을 통해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말 것을 두 정상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미일 간 경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반 시설을 확대할 때 일본이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부분에서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아베 총리는 말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가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목요일 저녁 늦게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 또 외국 정상으로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뉴욕에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만났는데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는 제일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첫 번째 공식 회담인 셈인데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는군요.
네, 금요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토요일 한 차례 더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미일간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 출국에 앞서서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인 제안을 공개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4,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를 통해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속철도와 에너지, 인공지능 등 세 가지 미래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미국 내에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의 분석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정부가 보호 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로 일본이 자동차 수출 등에서 타격을 받기 전에 미국 내 투자와 생산, 미국인 고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발빠르게 협력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도 있다는 분석도 있죠?
네, 일본은 지금 중국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을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저녁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 취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약 20일 만의 일입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총리 등 여러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가지며 분주한 행보를 가졌습니다. 특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본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섬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도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존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대통령 당선 후에는 중국이 무역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계속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시 이렇게 중국과는 거리를 뒀습니다만 반면 타이완 총통과는 전화통화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한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외교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있었습니다. 또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통화에서 또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두 정상의 전화통화 후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서로 자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의 말도 했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길 기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도 양국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이 대중국 강경 자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인데요.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적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두 나라 국익에 부합하며 세계를 향한 대국의 의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정치적인 기초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 타이완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리실이 금요일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타이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매우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화통화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타이완 정부 당국이 추후 발생할 파장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유명한 병원에서 환자용 흡입관을 재사용해서 환자 5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요. 중국 저장성 위생당국은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 환자들로 면역항체를 치료하는 도중 흡입관을 재사용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환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특이하네요.
네, 문제의 병원은 습관성 유산을 겪고 있던 3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작은 흡입관을 통해 남편의 혈액에서 림프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후 아내의 체내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동성애자였던 한 남성이 시술 기간에 성관계를 가지며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인턴 직원이 이를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흡입관을 또 사용하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피해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30쌍 부부 가운데 현재 확인된 5명의 여성들 외에 나머지 55명도 모두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한 사람당 한 개의 흡입관을 쓴 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병원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면직 처리하고 또 인턴 직원은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됐다며 반발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 또 지난해 4, 4분기에 미국 내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수력발전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시 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제9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렇게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한 건데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되살려야 하는 이유를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금지한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미국이 테러 위협에 처할 것이란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에게 이민정책을 세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법무부는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여러 선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됐다며 법정에서 보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대문자로 썼는데 상당히 화가 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 기자들에게 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 situation where the security of our country is at stake, and it's a very, very serious situation.
네, 국가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죠. 워싱턴 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법정에서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방금 법정에서 만나지 않았냐며 우리가 이겼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워싱턴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라고 말했는데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역시 미국 헌법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퍼거슨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a unanimous decision effectively granted everything we sought.
네, 워싱턴 주가 원했던 모든 것을 제9 순회 항소법원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퍼거슨 장관은 미국은 법의 나라며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워싱턴 주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 인권단체도 이번 판결을 반겼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3-0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정에서 세 차례 패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자라고 말했는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죠?
아무래도 이 대법원에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11명으로 구성되는 항소법원 전체 재판부가 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또 1심 법원에서 소송의 본질인 위헌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백악관은 금요일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 소송 자체에 대한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하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1심에서도 판결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이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인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현재 연방대법관들이 보수 대 진보가 4-4로 갈려있는데 보수 성향의 고설치 지명자가 인준받으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원의 인준을 받은 장관 지명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보건후생 장관인데요. 미국 연방상원이 금요일 이 새벽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52대 47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서 찬반 표가 갈린 건데요. 행정부와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금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보건후생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로 보건후생부를 이끌게 된 톰 프라이스 장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62살로 원래 의사 출신인데요. 2005년부터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프라이스 새 장관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반대한 의원으로 유명한데요. 하원의원 시절에 이를 대체할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이 오바마 케어 폐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 사안인데요. 프라이스 장관이 앞으로 이 일을 이끌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체 법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프라이스 장관의 인준에 반대하면서 이 위원회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전체 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이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프라이스 장관이 의원 시절에 제약회사에 투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유리한 법안을 지지해서 이익을 챙겼단 건데요. 하지만 프라이스 장관은 법에 어긋나거나 의회 윤리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프라이스 장관이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프라이스 장관은 앞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한하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공화당은 프라이스 장관을 쭉 지지해왔죠.
예, 의사 출신인 프라이스 장관만큼 보건후생부를 이끌기에 적당한 인물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프라이스 장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건강보험 정책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프라이스 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서 15개 행정부 부서 지명자 가운데 승인을 받은 장관은 7명이 됐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덕에 인류는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 세계는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에 한창인데요. 미국의 경우 이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특히 풍력에너지 가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4.4분기 미국 풍력발전의 설비 용량이 수력발전 시설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풍력에너지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결과를 보면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8만 2천 메가와트가 넘었는데요. 2,400만 가구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력발전의 설비 용량은 약 8만 메가와트였습니다.
예, 작년 1년간의 전체 수치를 보면 특히 이 4.4분기 때 풍력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설비 용량이 이 기간에만 6,500메가와트가 증가했는데요. 1년 전체 증가량의 거의 80%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한 분기에 설비 용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 4.4분기 후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전체 증가량은 약 8,300메가와트인데요. 풍력발전 설비에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거액을 투자한 만큼 에너지 생산량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주에 풍력발전 비중이 높았을까요?
네, 미 남부 텍사스주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20메가와트 이상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았고요. 중서부의 아이오와주와 중남부의 오클라호마, 그리고 서부의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풍력에너지의 경우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는데요. 지난해 구글이나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 등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한 입학한 비율이 39%에 달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에는 이 미국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광활한 대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 풍차 모양의 높은 터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미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해안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로드아일랜드주 블록섬 인근에 세워진 5대의 풍력 발전용 터빈이 해안에 부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연간 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됐는데요. 작년 4, 4분기에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증가한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력 에너지의 이용 비율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풍력 발전 시설이 미국에 더 들어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건축 중인 풍력 발전의 총 설비 용량이 1만 메가와트가 넘는데요. 이 중 절반은 텍사스주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남부의 뉴멕시코주에서도 풍력 발전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13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 발전 시설이 건설 중에 있고 다 완공되면 뉴멕시코주의 풍력 발전 용량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oman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한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법정에서 보자는 반응을 보였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결국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 사법체계 개요.
미국의 연방사법체계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삼심제도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모양 비슷합니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죠. 가장 아래에는 연방지방법원이라고 부르는 94개의 1심 법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주에 적어도 한 개의 연방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회사, 기관 등이 소송을 걸고 싶으면 바로 이 지방법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중간 단계가 2심 법정인 연방항소법원인데요. 1심 재판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총 13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미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인데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판결은 최종 판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지방법원과 소송들.
현재 각 연방지방법원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꽤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민권 관련 소송 정보를 알려주는 한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만도 약 60건의 소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이미 기각된 것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킨 것이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앤 도널리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공황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7일간의 한시적인 추방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알렉산드리아 등 여러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94개의 지방법원이 있고요. 규모가 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지방법원이 여럿 있는 주도 있다 보니까 대조적인 판결들이 나오면서 혼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주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7일간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같은 매사추세츠주의 다른 지방법원 판사는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 차원의 소송도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연방판사가 소송이 진행될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과 7개국 출신 방문자들의 미국 입국이 재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항소법원에서 충돌.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역할은 1심 재판의 법 적용과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는 겁니다. 즉 판결이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건데요.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3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서 재구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항소법원은 13개가 있는데요. 소송을 먼저 시작한 워싱턴주가 속해 있는 법정이 재구 항소법원이라서 이곳에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로바트 판사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 판결을 유예해달라는 긴급 청원도 앞서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재구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대신에 의견서 제출을 지시했고요. 구두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Under Section 212F, Congress has expressly authorized the President to suspend entry of classes of aliens when it is
피고인 정부 측 변호인은 어떤 외국인이든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 등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f done with proper intent is not legitimate and is unconstitutional if done with a desire to favor one religion.
반면 원고인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변호인은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하지만 제구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구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법정에서 보자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이 사법부 최고 단계인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까지 올라온 소송들을 다 다루지 않고 그 가운데 일부만 살펴보고 고르는데요.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경우 워낙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연방대법원이 다룰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9명인데요. 지난 2016년 2월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후에 아직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현재는 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방대법관의 성향을 보면 보수 대 진보가 4대 4로 나누어지는데요.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4대 4 동수로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구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사법 절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feeling off, to feel off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feeling a bit off?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에게 어제 집에 잘 들어갔니? 좀 쉬었어? 라고 물으면서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너 파티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치우는 거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자 제가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집에는 잘 들어갔는데 잠이 영 안 와서 푹 못 잤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신이 멍한 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ell, get some rest. 아휴, 저런,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라고 하자 제가 Yes, I'd better do that. 네 말이 맞아, 그래야겠어 라고 대답했죠. 네, 오늘의 표현 Feeling off. To feel off.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Today's phrase is feeling, F-E-E-L-I-N-G. Feeling off, O-F-F, off. Feeling off, or to feel off. So if you're feeling off, it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something is not quite right. So you may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네,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정신이 멍하다, 또는 기분이 아주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under the weather 또는 to feel under the weather가 있는데요. 역시 몸이 안 좋다, 날씨 탓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don't think I can go out today. I'm feeling a bit off, so I think I should stay home and rest.
라고 하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할까 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feeling off 또는 to feel off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Oh, well, get some rest.
Yes, I'd better do that. Let's review. Feeling off, or to feel off,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that you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Feeling off. To feel off.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부가 벌인 최근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테러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이란인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할 때 긍정적으로 협조하며 반면 이란이 테러리스트나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에 알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상호 약속에 근거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1월 29일 이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해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함정을 공격해 최소 2명의 사우디 수병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서 이란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호티 무장세력의 사우디 해군 선박 공격은 중동 전체에 이란이 불안을 조성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린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 3일 후가 이란의 핵무기를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just the latest of a series of incidents in the past six months in which Houthi forces that Iran has trained and armed have struck Emirati and Saudi vessels.
블린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이란의 훈련과 장비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지난 6개월 동안 자행한 심각한 사건들의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이들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함정을 공격하고 홍해에 있는 미국과 동맹국 함정에 위협을 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린 보좌관은 이란이 이번 사건과 또 다른 비슷한 사건들로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2월 3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란의 이슬람의 혁명수비대 코드스군을 지원한 25명의 개인과 기관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재는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JCPOA와는 다른 별도의 조치입니다. 블린 남부 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란 회교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장선 테러 지원 국가이며 중동을 불안하게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거나 지원을 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이번 제재는 그러한 행위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린 보좌관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란에 대해 눈을 감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못박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